에베소서 50번 메시지 사랑과 비단에서 생활함. 이 메시지에서는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네 번째 항목으로 사랑과 비단에서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됨.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은 명령형으로서 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그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그분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사람을 닮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숭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함. 2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4장 17절부터 32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기본 요소들인 것처럼 5장 1절부터 33절에서는 사랑과 빛이 사도의 권면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은 그 은혜의 근원입니다. 진리는 빛의 계시이며 빛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 안에 표현되고 계시될 때 그의 사랑은 은혜가 되고 그의 빛은 진리가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은혜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진리이신 그분을 깨달은 후에 우리는 그분께 가서 그분의 사랑과 빛을 누립니다. 사랑과 빛은 은혜와 진리보다 더 깊기 때문에 사도는 권면을 위한 기본 요소들로서 먼저 은혜와 진리를 취하고 다음으로 사랑과 빛을 취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우리 일상생활의 외적 요소들로부터 내적 요소들 안으로 더 깊이 자라기 원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반면에 빛은 표현된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의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과 빛나는 요소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행함의 내적 근원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보다 더 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서 사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본으로서 하나님을 제시하며 여기서는 우리 삶의 신뢰로서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수의 삶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기본 요소들로 취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4장 32절에 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함의 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신뢰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표현된 사랑과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비춰진 빛을 그 기본 요소들로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행한 신뢰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물과 희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인 한편 희생은 죄에서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기 위한 제물로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희생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그분의 본을 따른 우리의 사랑 안에서의 행함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가늠보다 더 인류를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탐욕은 욕심이 가득한 통제할 수 없는 정욕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우리 중에서 부르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천한 농담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어리석은 말이나 천한 농담을 하는 것은 거짓인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얻을 유업이 없음. 5절은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함을 알아니 라고 말합니다. 알거니와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다로서 주관적인 지식을 뜻하며 아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기노스코로서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다 알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을 얻지 못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탐하는 자는 사실상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천년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믿는 이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 즉 오늘날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천년왕국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오직 이기는 자들만 참여할 것입니다. 더러운 자들이나 패배한 자들은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면에서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오직 천년왕국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왕국이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왕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천년왕국에 있는 왕국의 나타남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만 그들 모두가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한 이들과 이기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천년 동안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계속하여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3절에서 말한 세 가지 악한 것들로 인해 주로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7절에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더러운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 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빛이 하나님인 것처럼 어두움은 마귀입니다. 전에 우리는 마귀와 하나였기 때문에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우리는 빛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역시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며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장의 앞에 일곱 구절들은 사랑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함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녀 간의 친밀한 관계는 사랑 안에서 행함의 의미를 예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친밀한 사랑을 누립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합니다. 어머니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어머니의 느낌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를 향한 친밀한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영접한 우리들은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접촉하기 위해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매우 친밀하게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이 친밀하게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을 미워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한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한 행함입니까? 이것은 단지 은혜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분별되고 그분으로 적셔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의 느낌을 주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와의 차이는 어머니와 그 자녀 간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떤 것을 원하지만 다른 때에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스런 포옹을 누리기 원할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사랑이 표현되는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스런 품 안에서 쉬는 것은 사랑을 설명해주는 이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은혜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 안에서 아버지께 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랑이 은혜의 근원입니다. 진리와 빛과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보다 어렵습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빛 자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을 체험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체험보다 더 깊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한 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에 관한 삽입적인 말을 구절에 넣고 있습니다. 착함이란 빛의 열매의 본성이며 의로움은 빛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이고 진리는 실제, 즉 빛의 열매의 참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반드시 빛의 열매는 그 본성에 있어서 착하고 절차에 있어서는 의로우며 그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의 실제로서 표현되기 위해 참이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이 다만 세 가지 것들, 즉 착함, 의로움, 진리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성결, 친절,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 가지 것들만 언급하는 이유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는 빛의 열매가 삼일 하나님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빛의 열매의 본성을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착함이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착함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빛의 일이나 빛의 행위라 하지 않고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열매는 그 본성을 가진 생명 문제입니다. 빛의 열매의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의로움은 빛의 열매 방법이나 절차를 나타냅니다. 의로움은 빛의 열매가 산출되어지는 절차입니다. 신격 안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의로운 하나님의 절차대로 어떤 것들을 산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절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대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의 두 번째 측면은 아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진리는 빛의 열매의 표현입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참이어야 합니다. 즉, 그것은 감춰진 빛의 비침인 하나님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진리는 삼일 하나님의 세 번째이신 실제의 영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착함이신 아버지와 의로움이신 아들과 진리, 즉 실제이신 그 영은 모두 빛의 열매에 관계됩니다. 9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면 9절에서 기술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써 맺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데서 발견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함. 10절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8절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거나 맹목적으로나 무지하게 행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음. 11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은 공허한 것인 반면에 빛의 열매는 진리, 즉 실제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하는 것 같이 또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드러냄. 11절에서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그러나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나타나게 되는 모든 것이 빛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책망하다 또는 꾸짖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드러내거나 책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망을 거부하며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느낍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는 책망하고 꾸짖고 드러나는 것을 거절하는 어떤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드러내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책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우 깨끗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은 수술에 들어가기 전 모든 세균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해야 하는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책망하거나 드러냄으로써 어떤 사람을 수술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 사람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책망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책망하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수술을 끝내자마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책망하거나 드러낼 수 있기 전 우리는 반드시 순수하게 되어야 하며 살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과 동기와 느낌과 의도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며 마음 안에서 또한 영 안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꾸짖는 문제의 첫째 방면입니다. 또 하나의 방면은 꾸짖음이나 책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순수한가 아닌가를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 책망과 드러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축복받을 것이며 잠자는 데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비추실 것입니다. 모든 책망은 순수하든지 불순하든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그리스도의 비춤입니다. 책망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비춤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 책망은 당신의 비추심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단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책망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비단에서 행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책망으로부터도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일어남.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11절과 13절에서 말하는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는 잠자는 자는 또한 죽은 자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거나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드러내고 책망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에서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침입니다.